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고난주간으로 정해서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 더 스스로 좀 겸손하게 하고 또 금식도 하고 겸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 부르는데,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이렇게 깔고, 예를 들면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이렇게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작년에 종려주일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하시죠? 그 이제 예수님을 모신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제 발음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신 나귀 새끼. 좀 띄어서 발음을 해야 됩니다.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발음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스가랴의 예언에 보면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러니까 왕이 임하신다고 돼 있어요. 스가랴는 분명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 왕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그것도 나귀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서 들어가신다는 것을 지금 확실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보기에 왕같이 보이지 않고 왕의 행차같이 보이지 않고 왕의 행색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그 증거를 좀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이제 수태고시라고 그러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전해줍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천사는 분명히 예수라는 아기가 너에게서 태어날 건데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야.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왕밖에 없거든요. 왕은 백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1절에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32절에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긴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셨고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다윗의 왕위를 주셨다라고 할 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다윗이 예전에 이제 예루살렘 이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은 백향목궁에 너무나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장막에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시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겠다. 근데 너가 가진 이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내가 너무 감격했는데 너에게 이런 축복들을 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다윗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왕 당신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 왕에서부터 왕이 끊이지 않게 견고하게 계속해서 왕들이 나온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법통을 이은,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은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냥 왔어야 되는데 헤롯 왕한테 잠깐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로 왔냐 물어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해서 찾아왔다. 이제 이 말이 사단이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어린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동방박사들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더라. 그래서 왔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도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또 빌라도가 이거를 웃기고 있네 이러지 않고 쿨하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군중들한테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길 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밝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빌라도도 같이 그것에 동의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명패를 달고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이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또 다른 관점이 또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관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예수님의 왕대심에 대해서 좀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태어나셔서 결국에는 왕으로 돌아가신, 또 왕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대심을 구약의 왕들과 좀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1대 왕, 이제 사울 있죠. 이제 폭망했습니다. 사울은 잘 영광스럽게 시작했다가 완전히 폭망한 왕이고요. 2대 왕 다윗, 너무 잘했죠. 하나님께 너무 칭찬받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고, 3대 왕 솔로몬, 시작이 너무 좋았거든요. 시작이 너무 좋았는데 끝이 조금 약간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여로보암한테 붙어요. 그리고 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 쪽으로, 솔로몬 쪽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반란자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나라의 운명이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어디를 하나님은 더 정당하게, 더 정통성 있게 보실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겠죠. 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영원히 견고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정당성 있는 나라로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내치시고 버리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근거에 볼 때 이 르호보암이 이끌고 있는 남유다가 이 다윗의 혈통을 이은 나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부터 해서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까지 20명의 왕들이 다스리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까지 해서 19명의 왕들이 다스립니다. 근데 이 남유다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판단할 때 이 친구가 다윗의 길로 다윗처럼 잘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한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만큼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였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받은 왕들이 20명의 남유다의 왕들 중에 4명이 있습니다. 그 네 명이 바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네 명이 다윗처럼 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다음 장 프레젠테이션 보시면요.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네. 예, 아사, 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같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네. 이런 평가들을 봤는데 이 네 명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유다에서 우상을 적극적으로 폐했어요. 우상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부서뜨리고 쫓아내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두 명의 왕이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종교개혁을 실시했는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랑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좀 비교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게 25살이거든요. 25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왕자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 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이것부터 해야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왕이 딱 되자마자 첫째 첫째 달에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성전 기물들을 다시 씻어가지고 정결하게 만들고 다시 갖다 놓는 일들을 하는데 이 일에서 제가 참 너무 히스기야 왕이 좋게 보이는 것은 왕이 처음에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나 뭐 한국의 역사나 이런 볼 때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딱 기반을 딱 잡아야 이제 나한테 덤비는 애들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 왕이 되면은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숙청하거나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막 일으킨다거나 전쟁이 있으면은 온 민족이 다 온 나라가 하나로 돼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주로 사용해서 왕권을 자기의 권위를 강화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을 강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의 왕 첫째 첫째 딸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종교교육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첫 단추를 너무 잘 낀 거죠.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교육을 예수님이 오늘 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왕대심과 좀 비교해 볼 때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거든요.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했던 성전인데 그동안 앞에 여러 명의 왕들을 지나면서 왕들이 너무 관리를 막 함부로 하고 막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도 막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엉망으로 한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은 다시 성전을 재봉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다 씻어내고 다시 갖다 놓고 그리고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화한 성전은 바로 건물로서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화하셨던 성전은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왕의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게 솔로몬이 짓고 또 여러 번 또 이렇게 막 훼파되고 해서 다시 지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도 있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이 헤롯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헤롯의 성전을 정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셔가지고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드론 시내가에서 이 성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기드론 시내가에서 씻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성전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좀 회복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거죠. 이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행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크게 볼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어버림, 두 번째는 돌려놓음입니다. 하나는 내어서 버린 거예요. 끄집어내 버린 거다. 두 번째는 원래의 목적과 원래 자리로 다시 돌려놓은 것. 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더러운 것을 내어버림. 역대하 29장 16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끌어낸 겁니다. 다. 그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끌어서 내서 버린 거예요. 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다시 정결하게 씻어서 갖다 놓기도 하고. 선왕들이 이제 너무나 악해서 관리하지 못했던 그 선왕들의 악행과 죄들을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제함으로써 다시 새롭게 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죠. 또 역대하 31장 1절 보면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남유다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냥 버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고 부수고 막 찍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말살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잘한 왕들, 그래도 괜찮다고 했던 왕들은 우상들, 뭐 아세라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폐했어요. 근데 이 산당만큼은 폐하지 못한 왕들이 좀 있었거든요. 산당은 그대로 남겨놨더라.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마저도 다 싹 치워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는 이 성전에서만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왕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같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수치와 사망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수치를 다 끌어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죄와 사망과 수치가 없는 거예요. 묶여있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 생명과 성령의 법인 새 법을 따라 살게 된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계속 예배를 드렸잖아요. 모세 성막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세우고 그때부터 계속 제사장들이 정말 수없는 정말 동물들을 죽여가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들은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에 그 다음 절입니다.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시는데 딱 한 번 제사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원 세크리파이스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한 번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완전히 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한 번의 sacrifice로 이 죄를 완전히 다 끌어내서 없애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 죄를 위해서 너희들이 제사할 것이 없어라고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때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나가서 회개하지만 이것이 더 이상 우리를 묶어서 사망의 길로 가지는 못하게 한 거예요. 완전히 길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길을. 새 길을 우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의 죄를 위해서 어떤 동물을 잡거나 피를 흘려야 되는 제사들은 없어. 이제는 내가 다 끝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우리가 찬양에도 있지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찬양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동물을 잡진 않잖아요. 막 여기서 막 동물을 막 잡진 않는데 이곳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범벅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피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가 칠해져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죄를 없이 하셨고 다시는 동물들을 잡아서 지르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피를 흘려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했던 일, 아까 우리가 내어버림 첫 번째로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려놓음입니다. 돌려놓음인데 역대하 30장 5절 말씀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한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이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제부터 이거를 지켜야 돼. 이제부터 이 절기를 계속 지켜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 자손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했어야 되는 거, 마땅히 하고 있었어야 되는 일들을 다시 하자. 잃어버렸던 유월절 절기를 돌려놓은 일이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해서 성전에서 섬기게 하거든요. 이것 또한 원래에 있던 자리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율법을 주실 때 레위 지파는 너희들은 어떤 생산적인 활동도 하지 말고 다른 11개의 지파에서 주는 11조로 너희들은 먹고 살아. 대신 너희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만 해야 돼.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원래 레위 지파에게 부여됐던 그 임무를 다시 돌려준 거예요. 당신들 레위 지파들은 원래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 제사를 섬겨야 되잖아. 그 일을 다시 해. 자, 순서를 다시 정하자. 자, 무슨 레위 지파에서 누구의 가문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 가문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순서들을 다 정해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 돌려보낸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은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했어야 되는 것들, 그런데 못했던 것들. 근데 예수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막 꾸짖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그 부분들이 본질과 동떨어져서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잖아요. 그때가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걸 딱 본 거예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는 행위는 일일로 처지거든요. 그런데 왜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할 수 있냐? 그때 따지고 들어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은 이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함정을 놓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병자를 고치는지 한번 보자. 근데 예수님이 고치시죠. 당연히 안 고치실 리가 없죠.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그때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냐? 병자를 고친다는 것도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꾸짖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을 때 원래의 목적과 본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율법에 막 항목들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율법 외에 모세 오경이라는 토라 율법 외에 미드라시 또 미슈나라는 두 가지가 또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근데 이것들은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겁니다. 모세 오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해 보이는 구절들을 더 덧붙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들만 3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쟁기질하기 뭐 이런 건 이해가 되잖아요. 뭐 씨 뿌리기 이런 일이니까. 근데 불 끄기, 불 키기, 그 다음에 두 글자 이상 썼다가 지우기. 이것도 일이에요.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900m까지는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 전에 900m까지 가요. 그 다음날 어디 갈 일이 있어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 전날에 900m까지 열심히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그냥 허허벌판이라도. 거기서 식사를 하면 거기가 집으로 여겨진대요. 유대의 법에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너네 집이야. 그 다음날 안식일 900m까지 갈 수 있어. 그리고 900m 또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총 1800m 1.8km의 여행 거리를 확보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편법을 써서 본질과 다르게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나도 동의해. 오케이. 내가 준 법인데. 근데 왜 니네들 마음대로 해석했어 이렇게.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배고픈데 밥 먹으면 안 되니? 아픈 사람 있는데 안식일날 고쳐주면 안 돼? 지금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잘못되어 있는 것, 제자리에서 떨어진 것들을 돌려놓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또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이고 다음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막 환전상들이 막 매매하고 있는 데를 다 이렇게 뒤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전상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가서 막 깽판을 치시는 거예요. 막 아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막 지금 내가 팔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매매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냐 이거죠.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도 이방인의 뜰. 환전하는 것 자체,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재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방인의 뜰에서 이걸 하고 있냐?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될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냐? 이 뜻이 들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 원래 성전의 목적, 이방인의 뜰의 목적, 다른 것들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돌려놓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산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었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트린 망가져버린 이 관계를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원래 관계를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던 걸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없던 걸 새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들, 원래 그래야 됐던 것들을 다시 돌려놓은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떨어졌잖아요. fall 했잖아요. 그래서 그 fall 한 위치를 다시 돌려놓으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사역이 내어버림 그리고 돌려놓음 이 큰 두 가지 틀로 굉장히 유사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어버리시고 돌려놓으셨구나 라고 알고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에 따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 반응을 이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다시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반응 두 가지 바로 담대함과 기쁨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들을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역대하 29장부터 31절 1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29, 30, 3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제사를 다시 세우고 그런 다음에 바로 곧이어서 32장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끝나서 너무나 좋아요.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갑자기 그 다음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 성읍들을 둘러싸요. 막 18만 5천 명의 군대로.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특히나 유다는 지금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유다 두 지파 나눠져서 가뜩이나 국력이 예전 통일 이스라엘과 같지 않은데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끌고 온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성문 광장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와가지고 그냥 진을 쳐놓고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와가지고 막 온갖 욕을 하고 겁을 주고 협박을 합니다. 막 너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니?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너희들 빨리 항복해. 그러다가 갑자기 회유도 해요. 막 이간질도 시킵니다.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히스기야가 성문 광장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와 함께 하는 자는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하니라.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18만 5천 명의 군대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안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막 히스기야가 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나라에 있지. 북이스라엘 내가 잘 얘기해가지고 20만 명을 데리고 왔어. 우리가 더 많아. 걱정하지 마. 이것도 아니고. 모르셨죠? 제가 새로운 비밀병기를 준비해놨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 있으면 18만 5천 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닌데 그냥 성문 광장 앞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그냥 기억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종교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야. 잊어버렸어. 이 말 한마디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로 안심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18만 5천 명에서 5천 명이 막 갑자기 막 배고프다고 집에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막 앞에 와서 계속 여전히 매일매일 욕설을 하고 있는데도 안심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는 다른 것, 상황이나 조건에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 히스기야가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또 아니고 비밀병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 내가 왕인데, 내가 히스기야 왕인데 나 되게 잘해. 나 되게 전략도 잘 세우고 전쟁도 잘한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아수르와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같은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힘든 일도 있는데 실제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되게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몇 분들이랑도 나눴지만 제 사촌 누나, 사촌 누나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매형인데 매형이 이제 병원에서 얼마 전에 진단을 받았는데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간으로까지 전이가 됐고 거기다가 나중에 봤더니 골반 뼈로까지도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또 암세포가 골반 신경을 눌러가지고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아서 이제 위자 대장의 일부분을 떼어내고요. 간도 일부분을 절제하고 수술을 하고 지금 남은 이제 골반뼈에 있는 암세포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43이에요. 43이고 아들만 넷이 있어요. 어린애들이 아들만 넷. 예. 큰애가 아직 뭐 중학생도 안 됐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요즘 들어서 약간 좀 그런 일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갑자기 암을 발견했다든지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예.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본인에게 우리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본인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놀란 일이겠습니까? 정말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 군대 같은 상황인 거죠. 어느 날 내가 눈 뜨고 났더니 그냥 병원에 검사하고 났더니 갑자기 대장암 4기에다가 간암에다가 골반뼈 암에다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예. 그러면 자기 가족도 생각나고 자기 아직 젊은 일도 생각나고 하고 있는 일들도 생각나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다가 저희 매형이 하는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들어가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자기의 이제 병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는 글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사선 의약품 주사를 맞고 뼈에 흡수되기 전까지 검사 대기 중에 이 글을 남겨봅니다. 삶이란 결국 나그네의 길과 같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선 저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제 몸의 모든 암세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저는 새 생명 얻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지금은 질병을 통해 시험당하였으나 능히 피할 길 내어주시고 주께서 그 시험을 이길 넉넉한 힘을 주심 또한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절대 실수가 없으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오직 그분을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와, 이게 바로 18만 5천명 앞에서의 담대함입니다. 시시각각 나를 옥죄어오고 있는 이 암세포들과 싸우면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고백하는 담대함.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이길 힘을 주신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담대함이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뭐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인 거죠. 이런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꼭 이런 어떤 병의 상황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게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렇게 잤어요. 그때 이제 박권 선생님 댁에서 잤었거든요. 새벽 예배 오려고. 그날 밤에 갑자기 너무나 아니죠. 목사님 댁에서 잤을 때구나. 예. 그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병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근데 결국 또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잠이 들었어요. 잠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예. 아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아 이런 사단의 공격들을 이제 잠으로 이길 수 있구나. 잊어버리면 되는구나. 잊어버리게 됐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 나와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아니야! 난 담대할 거야. 18만 5천 명이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난 담대할 수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난 담대할 거야 라고 선포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그 자리에서 내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진 않아도 몇 시간 정도, 하루 정도 좀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날게요. 이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시간이 되게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거 아까 담대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쁨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가 아니고요. 잠시만요. 내 기쁨. 역대하 29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 가운데서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30장 21절 말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우리가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거 다시 지키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또 무교절이 있거든요.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까지 지키면서 백성들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큰 즐거움이. 이렇게 우리 삶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하고 우선순위가 다시 세워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 기쁨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부터 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갖 육축과 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때마다 하셨던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good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로 보면 delightful 하다는 것이거든요. joyful 하다. be pleasant. 굉장히 좋았다.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이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시작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고, 그래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있잖아요. 우리가 몇 번 여러 번 들어봤죠.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시죠? 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전에 분당우리교회 이시한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예배에 아무런 기대함 없이 나오는 것. 예배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기대가 없어, 마음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이 시간에 아무런 기대함이 없다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정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기뻐할 일이 없을 수 있죠. 저도 이게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인데, 막 기쁨이 있지만 어떨 때는 기쁨을 찾지 못한다고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뭐 그냥 기뻐할 일이 삶을 살다가 이렇게 없을 때. 근데 기뻐할 일이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자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자체가 기뻐할 일인데, 기뻐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좀 볼게요.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던 히스기야 왕, 다윗같이 했던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과 연결지어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렸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모든 수치들을 다 내어버리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다시 돌려놓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으셨어요.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더 이상 성소의 휘장이 필요 없는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내 삶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하나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내어버림 또 돌려놓음의 사역들을 좀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내 안에 담대함과 기쁨이 있나? 그걸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고난주간에 나한테 기쁨이 있나를 살펴보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해왔던 고난주간은 지금 우리도 같이 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좀 그 아픔을 좀 생각하는 시간인데, 저는 결국에는 이런 고난을 묵상하고 아픔을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쁨으로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과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이 나한테 주고자 했던 이 담대함과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이거 나한테 있나? 왜 없지? 왜 나한테 담대함이 없지? 그걸 다시 구하고 하나님, 내가 제대로 이 하나님 주신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